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하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돌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므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들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표면적으로 꽈배기처럼 꼬이기만 하는 것처럼 보였던 요셉의 인생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제안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대책으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관리를 세우는 것과 조세 제도를 통해서 흉년을 이기자는 내용을 바로왕은 물론 그의 모든 신하들이 함께 좋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은 요셉보다도 요셉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이 유일하다고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에 모두가 찬성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죄를 뒤집어 쓴 아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부엌대기 정도 됩니다. 부엌 일만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우아하게 왕자와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런 동화들은 전부 결혼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쁘게만 또 아름답게만 그려지는 것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 아이들의 이야기 동화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신데렐라와 같은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국무총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13년 동안 만들어 오신 작품의 결과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이가 17살인 우리에게 네가 만약 13년 동안만 혹독한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내가 너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아니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하신다면 우리 대부분은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혹시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뭐 대기업가가 되든지 대학자가 되든지 자기가 그토록 되고 싶어하던 어느 분야든 최고의 1인자가 되는데 13년만 투자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 아무것도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터널과 같은 인생 또 진흙 속을 걷는 인생을 매일매일 걸어도 끝날 것 같지가 않고 하루, 이틀, 또 1년, 2년,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더 꼬이는 것처럼만 보일 때 그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내용이 41장에서 4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8장과 49장은 야곱의 축복과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50장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총리됨은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지금 표면적으로는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온 지방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던 아스낫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7년의 풍년 기간에 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요셉은 아무런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 누가 봐도 부럽기만 한 그럴 때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들을 낳고 첫째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잊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했던 순간, 도단에서 애굽까지 끌려가는 그 걸음걸음, 노예로 살았던 나날들, 또 억울하게 모함받았던 순간들, 또 죄수로 살았던 날들, 혹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에 젖었던 밤들이 절망으로 바뀌었던 순간들, 그러나 그 모든 아픔들을 잊게 해주는 이름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들을 잊게 해주셨다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고통으로,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초등학교 또 중학교 시절의 은사를 찾거나 또 초등학교 시절의 짝사랑을 찾으면 그 리포터가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그 성적표, 그 통신표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적과 함께 그 행동 발달 사항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써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지만 잘 못했을 경우에 수와 우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미, 양, 가는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줍니다. 성적을 그대로 다 보여주어서 수, 우가 많은 성적표를 보고는 방청객들이 우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모자이크 처리해놓은 성적을 보고는 우하하 웃습니다. 그 연예인들에게는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잊혀진 성적이 되었다면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50명 중에 45등 정도 했던 학생이 고등학교를 겨우 턱걸이해서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나중에 유학도 다녀오고 마침내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학문적인 업적을 많이 쌓는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한 제자가 그분에게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 나는 50명 중에 45등 정확하게는 그 중에 두 명은 가출해서 학교를 안 나왔고 두 명은 운동선수라 수업을 1교시, 2교시만 하고 안 들어온 아이였어.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철이 들어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어서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졌고 유학도 다녀오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그 모든 사실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 공부 못했던 그것은 그분에게 잊혀진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이 50명 중에 45등을 하던 사람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철 들고 공부해서 동일하게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다니던 학교에서도 그 반에서도 그 50명 중에 두 명은 운동선수고 두 명은 가출하고 한 명은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나는 2등이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 나는 성적에는 2등은 없는 줄 알았어. 그냥 2등 이상의 성적은 등수가 아니잖아. 그냥 수학책에 있는 숫자지. 그 표정이 왜 그래? 공부 못한 아들이 시험 보고 서로 몇 개 맞는지 맞춰보는 것처럼. 시험은 전 과목 다 봐도 다 맞거나 하나만 틀리는 거잖아. 그렇게 말한다면 이분은 정말 과거를 기억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도 그것은 이분에게는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그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요셉은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창성함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의 삶에서 이룬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요셉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들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시행하는 외무고시를 수석으로 여러 번 합격한들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게 되든지 우리 각자 각자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성숙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 각국에 기근이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때는 요셉이 총리직에 오른 지 8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즉 7년의 풍년기간이 지나고 유례없는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입니다. 이 1절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보라입니다. 이 보라는 아주 자세히 살펴서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아셨답니다. 노아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다 보시고 살펴서 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가나안에는 곡식이 없다는 것과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책망에도 아들들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재촉에서 말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야곱은 부자였기 때문에 아주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헤브론에서 애굽까지는 수백 킬로미터나 됩니다. 종을 보내도 되는데 기어이 자식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근이 심해졌기 때문에 종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두 명의 자식이 아니라 자식 10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근이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토록 재촉함에도 불구하고 선뜻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올 수 없는 것은 그 길이 멀거나 또 험해서 위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애굽은 금기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아버지 야곱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의 사건, 그것은 그들에게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은 것이었습니다. 노예의 몸값을 받고 자기 동생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에게는 애굽은 심리적인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재촉도 재촉이지만 깊어가는 기근에 가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야곱의 집에 요셉이 존재하지 않은 지 2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기준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과 요셉의 아우 베냐민입니다. 야곱은 20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토록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피붙이는 이제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피해를 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있는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세 번 나오는데 그 전부 다 베냐민에게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잃을 때에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남자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주먹질해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끼리 주먹질을 한다?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자가 여자에게 주먹질을 한다? 더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임신한 여인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아이를 잃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베냐민을 애지중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마침내 요셉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곡식은 애굽 전역에 있었겠지만 외국인은 수도권에 있는 중앙공급처 우리나라로 하면 예를 들면 뭐 시청 앞이나 뭐 광화문 광장에 따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옵니다. 그 나라도 그 땅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셉은 그 애굽 제국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야곱, 요셉 앞에 바로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붙어서 엎드려 있으면 한 평, 두 평 될까 말까 한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이 다스리는 땅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형들인 것을 알았지만 형들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도 세월이지만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복장을 하고 애굽 말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년에 방송했던 그 아내의 유혹에 보니까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와도 자기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더라고요.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 하면서 엄한 말로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혹하게, 포악하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매몰차면서도 쌀쌀맞게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도 나지 않을 것 같은 목소리로 그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탐꾼들은 주로 상인들의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상인들은 무역을 핑계로 정탐하려는 나라의 전역을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보를 캐내어서 그 정보를 팔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곡식을 사러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고 그 정보를 캐내어서 파는 것이 목적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이라면 그 요셉이 형들을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형들을 보았을 때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구덩이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그 형들의 싸늘하고도 잔인한 눈빛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디안과 이스마엘의 연합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면서 낄낄거리면서 수지 맞았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모습을 떠올렸다면 이때부터 잔인한 피의 복수극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은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추리소설처럼 하나씩 하나씩 풀러서 하나를 죽이고는 벽에다가 이자를 써놓고 그 다음 사람을 해치우고는 영자를 써놓고 또 다음 사람을 죽이고는 20을 써놓고 그러면 형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또 해치우고 나서는 돈 은전 20냥을 던져놓는다면 형들은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만이 우리에게 덮여있다고 절망할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떠올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20여 년 만에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자신을 팔았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꾸게 하셨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과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 즉 간첩으로 계속 몰아가는 통에 형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애굽 그 국경 주변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국경을 넘어서 식량을 도둑질해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을 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남프랑스로 오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실습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남쪽으로 가서 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단지 정탐꾼이 아니라는 말로는 애굽의 총리를 설득할 수 없었던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가족사를 말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들이 가족의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정말 정탐꾼이라면 정탐꾼이 가족 10명이 한꺼번에 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간첩질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한 형제 10명이 이렇게 함께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형들의 말에서 요셉은 아주 중요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고 형들을 굉장히 주눅들게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또 하나는 죽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또 하나는 우리가 팔았나이다는 더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세 번째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갑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정탐꾼으로 형들을 몰아가는 중간에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을 가두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에게 용서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3일 만에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신의 신분을 살짝 드러내었습니다. 소위 요셉이 자기의 본래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형들은 그 3일 동안 감옥 속에서 칠흑과 같은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낸들 어떻게 애굽의 총리와 맞붙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죄목을 뒤집어 씌우면 그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그들 앞에서 나는 바로를 경외하노라, 나는 애굽의 최고의 신인 라신을 경외하노라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한 것은 형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 여름철에 로마에 있는 그 한인교회를 가면 꼭 그 로마에 여행을 왔다가 소매치기를 당해서 여권을 잃어버려서 귀국해야 되는데 귀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두 명씩은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방문했을 때도 두 명을 만났습니다. 로마 같은 곳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일은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영어도 짧고 이태리 말은 할 줄도 모릅니다. 이태리 말이라고는 할 줄 아는 단어가 딱 세 단어밖에 없습니다. 피자, 스파게티, 본젤라또. 경찰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잃어버렸다고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한국 사람인데 이태리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또 어느 지방 사람이든 어느 신분에 있는 사람이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전에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해집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 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갇혀 있다가 한 사람만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만 두고 아홉 사람이 가라고 합니다. 형들의 관심은 그 19절 그 아홉 명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림을 면하라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관심은 20절에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에 대한 형들의 반응을 2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한 사람을 두고 가야 한다는 요셉의 말이 그 형들에게는 여전히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 아우 아흐라는 말은 형과 동생을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형제입니다. 아주 따뜻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형들이 많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형들은 요셉을 팔고서 요셉의 채소옷을 벗겨서 거기에다 수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형들은 요셉을 팔고서도 보지 못했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옷에 묻은 피가 염소 피였지만 그것이 요셉의 피인 줄 알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옷이 아닙니다. 동생의 옷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형들에게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을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자기 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의 일로 범죄하였도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모른 척 했더니 그 괴로움이 자기들에게 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21절에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다음에 확실히 진실로 아라는 의미의 단어 아발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surely, truly, alas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즉 형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겠더니 우리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외면했다고 했는데 그 마음의 괴로움에서 그 마음은 영혼, 생명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처절하게 형들에게 요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처절한 요청이 지난 20여 년 동안 형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그 형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을 하고 나야 그때 받았던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해결하지 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찔림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서 지난 세월들이 다 아물었지만 형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장남 루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장남이 장남답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루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루벤은 언제나 말뿐이었습니다. 가족들 중에 가족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족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벤은 언제나 후자였습니다. 형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피했다가 거기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 형들이 보는 앞에서 둘째 형 시므온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온 그릇에 곡식을 채워서 돌려보냈습니다.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 그 형제 중 하나가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그 곡물 자루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그 반응을 2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은 혼이 나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혼 레브는 심장과 같은 장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나서 떨었다고 하는 것은 심장이 떨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행한 설교의 도입부에 대해서 여러 주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천년의 역사를 설교하면서 그 주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계속해서 하나님이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자루 속에 곡물값 값이 있는 것을 보고 외친 말이 하나님이입니다. 글자는 똑같이 하나님이이지만 그 의미는 180도로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무한 불신의 차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근심하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버지에게 상세하게 알렸습니다. 아니, 상세하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린 후에 자루를 열었는데 가족들 모두가 이번에는 다 뒤로 뒹굴 지경이 되었습니다. 35절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각자의 자루에 전부 다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는 정탐꾼 즉 간첩의 혐의만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도둑놈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반응을 3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야곱의 태도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맞고서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에서 신앙적인 모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족들이 내뱉은 신앙적인 용어는 그 앞에 말씀드린 28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단어가 전부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야곱의 가족의 신앙은 아주 피폐해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주 큰 잘못 또 큰 죄를 저지르고 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더군다나 알고 행했다면 더더욱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그 일을 되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돌리기가 싫어서도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생을 팔아먹고 10명의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서로 공범이었기 때문에 서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네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그러졌고 아버지 야곱은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마지막 절인 38절에서 야곱은 푸념과 같은 말만 되뇌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들들이 간첩의 누명을 벗는 일이나 시므온을 데려오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만큼 요셉을 잃고 받은 슬픔의 상처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난 뒤에 했던 독백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이 42장의 막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결핍이나 고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자 통로입니다. 가난과 애굽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겪을 때 그 기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통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의 회복의 역사를 친히 펼쳐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은총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들이 따르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고도 더 또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건들은 전부 고난과 고통, 결핍을 통해서입니다. 그 찬송 그 노래 중에 마음이 이렇게 가는 곡들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들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겹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노래는 가슴을 저미기도 하고 또 어떤 노래들은 가슴이 들을 때마다 뛰는 곡이 있습니다. 제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노래가 한 곡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2월 28일에 일부 아드노아이 성가대가 찬양했던 본향을 향한 해입니다. 예전에 3부 성가대가 그 찬양을 한 적도 있는데 그 찬양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그 본향을 향하네라는 노래는 그 작게, 그러니까 피아노에서 시작해서 아주 작게 피아니시모로 끝납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그런데 이 노래에서 가장 힘차게 세게 부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괴로움을 통해서 영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매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집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것 꼭 사줘야 되는데 사주지 못할 때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그 부모가 사주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자기 뜻대로만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녀들도 훌륭해지고 부모도 훌륭해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알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져 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지나온 날들이 한 줄로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을 보고 20수년 전에 꾸었던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날들이 한 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자신이 왜 마른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왜 애굽까지 팔려가게 되었는지 보디바의 집에서 왜 종살이하게 되었는지 좀 더 그곳에서 편하게 지내는가 했더니 억울하게 왜 투옥되었는지 두 시종의 꿈을 해석해 주고도 2년간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왜 미루어지게 되었는지 그 지금까지의 순간이 한 줄로 정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지난 숱한 나날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고 역사해 오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모임에 좀 더 있어도 되는데 가겠다고 삐죽삐죽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과 맺어주겠다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 옆에 앉게 했더니 쭈뼛거리고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남자에 대해서, 한 여자에 대해서 남들이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을 위해서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공원에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걷는 것을 보면 아하 하게 됩니다. 그 지난 시간 동안 왜 그랬는지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간에 예수를 믿은 분들은 내가 그토록 교회를 싫어했고 아파트 옆집에 교회 붙은 교회만 봐도 재수없다고 땅바닥에 침을 뱉고 지나갔는데 교회라고는 가지 않다가 가족들이 그토록 애원해서 1년에 딱 두 번, 부활절 한 번, 성탄절 한 번 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회사에서 싫다고 해도 왜 그 사람이 그토록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애걸 하면서 말했는지 쳐다보기도 싫은 성경을 왜 사줘가지고 처치하기도 곤란하게 만들었는지 그 인간은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운다고 말을 하는지 그런 등등의 수많은 사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에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그 나를 위해서 지난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조각 맞추기 퍼즐처럼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조각 퍼즐의 그림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 날들이 그 조각조각들이 되어서 지금의 인생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생의 순간순간마다 조각 퍼즐을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없기를 바라는 것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우리의 결핍과 고난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매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한 줄로 정리되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꼬임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자수의 뒷면처럼 모두 꼬여있는 것처럼 보이고 엉켜있어서 풀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뒤에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